안녕하세요. 월가자입니다. 자, 오늘 30일 만에 투자 기초 다지기 3투기 시리즈 12강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10강에 주식에 처음 입문하셔서 주식을 공부해 나가는 로드맵을 입문자는 체크, 초급자는 이해, 중급자는 판단, 고급자는 분석 이렇게 제시했는데요. 10강에서는 주식 입문자라면 이거라도 체크하고 사자라는 취지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는 연습을 했고, 11강에서는 주식 초급자면 타인의 분석을 이해하는 데 집중하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에서는 이 초급자에서 이 중급자로 이어지는 내용에 대해서 개괄적인 아웃라인을 그려보겠습니다. 지난 11강에서 초급자는 타인의 분석을 읽어보면서 실전적으로 용어를 이해하고 여러 글들을 보는 것을 반복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여러 가지 경제학적 명제들이 습득되기 시작합니다.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면 주가가 떨어진다. 반도체 기업의 수급에는 사이클이 있다. 소비가 둔화되면 러셀 3000 기업들이 타격을 받는다. 이런 어떤 명제들에 점점 더 익숙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언젠가부터는 누군가의 종목 분석 글을 읽었을 때 이 부분은 조금 말이 안 되는데, 근거가 빈약한데 하는 느낌을 받기 시작할 때가 가끔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중급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충족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투자를 잘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가치 투자자의 투자 의사 결정을 러프하게 3단계로 나누면 가설, 분석, 실행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가설 단계는 말 그대로 어떤 투자 기회에 대한 인사이트를 통해 가설을 형성하는 단계입니다. 앞으로 AI 데이터 센터가 계속 지어질 것이므로 엔비디아가 좋을 것이다. 혹은 아이폰에 온디바이스 AI가 탑재되면 교체 주기가 단축되면서 아이폰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어떤 종목이 왜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한 단계죠. 그런데 어떤 종목이 그냥 좋을 것 같다는 생각만으로는 좋은 투자 성과를 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좋아 보이는 종목들은 남들에게도 인기가 있으므로 비싸고, 나빠 보이는 종목은 남들에게도 인기가 없으니까 싸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분석 단계는 내 가설에 기반해서 적정 가치를 구하는 단계입니다. 그걸 통해서 가치에 비해서 가격이 싼 주식을 찾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실행, 즉 매매의 단계입니다. 이 매매 단계에서는 다른 것보다도 절제 우위, 그러니까 탐욕과 공포에 휘둘리지 않는 감정 컨트롤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럼 아까 전에 초급자 레벨에서 많은 분석 글들을 읽으면서 점점 더 이 글은 좀 말이 되는데, 혹은 이 글은 별로 공감이 안 되는데 그렇게 이제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 3단계에서 이 첫 번째 투자 가설을 위한 사고력이 차츰차츰 개선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급자로 거듭나기 위해서 이 두 번째 이 뒷단의 분석 방법, 즉 주가의 적정가치를 계산하게 해주는 방법론을 배워야겠죠. 그럼 이 적정가치 계산법에는 무엇이 있고 어떻게 공부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계략적인 아웃라인을 그려보면 사실 현업에서는 어느 정도 정석이라 할 만한 적정가치 평가 방법들이 있는데요. 크게 나눠보면 상대가치 평가와 내재가치 평가가 있습니다. 상대가치 평가는 말 그대로 내가 분석하는 종목을 다른 종목들과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아파트를 산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그 아파트와 비슷한 근처 아파트 가격을 보겠죠. 시세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그런데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시세를 볼 때 내가 보는 아파트는 뭐 32평인데 20평이나 50평 아파트의 가격을 그대로 비교하진 않겠죠. 그럼 당연히 50평이 제일 비싸고 20평이 제일 싸니까요. 이렇게 절대적인 가격보다는 이 평당 가격을 볼 겁니다. 그래야 다른 평수 간에도 이런 비교가 되겠죠. 그렇게 평당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한 다음에는 약속을 잡고 집을 구경하러 가죠. 어디 누수는 없는지, 수리는 잘 되어 있는지 질적인 부분을 잘 살펴본 뒤에 구매를 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아파트를 구매할 때 우리가 하는 행동이 정확히 상대가치 평가라 보시면 됩니다. 상대가치 평가의 첫 단계는 근처 아파트의 시세를 체크하듯이 내가 평가하려는 기업의 유사 기업을 찾는 단계입니다. 유사 기업이란 것은 내가 평가하려는 기업과 사업 모델, 성장성, 재무 구조 등의 그런 특성이 비슷해서 시장 가치를 비교할 수 있는 경쟁 기업들을 말합니다. 그렇게 유사 기업들을 고른 다음에는 이제 상대 가치 배수를 비교합니다. 아까 아파트의 경우에도 아파트 가격 자체보다는 평당 아파트 가격,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을 평수라는 어떤 수치로 나눈 배수를 사용을 했죠. 마찬가지로 주식에서도 그저 엔비디아는 주가가 180이고 브로드컴은 뭐 340이니 브로드컴이 더 비싸다라는 식으로 절대적 주가를 보는 게 아니고 주식의 가격을 기업의 어떤 성과적인 수치로 이렇게 나눈 그런 평당 가격 같은 배수를 사용하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배수인 PER은 이제 주식 가격을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이고요. PBR은 주당 순자산 가치로, 그 다음 PSR은 주당 매출액으로 주가를 나눈 값이죠. 그리고 우린 이런 배수를 토대로 유사 기업들 간의 밸류에이션을 이제 비교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파트를 살 때도 단순히 평당 가격이 이제 좋은 구매의 전부가 아니듯이 상대 가치 평가를 할 때도 단순히 PR 수치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질적인 부분들도 비교를 해야 합니다. 이런 질적인 부분 없이 단순 PER 비교만으로는 제대로 된 분석을 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은 10강에서도 살짝 얘기했지만 대표적으로는 성장 가능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이 주가가 100달러고 주당 순이익이 5라서 PER이 20인 두 기업이 있다 해보겠습니다. 근데 기업 A는 성숙 기업이라서 내년과 내후년에 주당 순이익이 뭐 5에서 5.5로 그 다음에 6으로 완만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주식 B는 이제 5에서 10, 20으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둘 다 똑같이 PR이 20이면 어느 쪽을 살까요? 당연히 기업 B를 사겠죠. 그럼 다른 사람들도 당연히 주식 B를 많이 살 테니까 주식 B의 주가는 오를 것이고 이 B의 PER은 결국 뭐 30, 40 이렇게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성장성이 높을수록 높은 PER이 합리화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A는 뭐 코카콜라나 맥도날드 같은 성숙기업, B는 테슬라나 팔란티어 같은 성장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비슷한 경쟁 유사기업끼리 이거를 비교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외에도 뭐 주당 순이익이 똑같이 5달러라 할지라도 만약에 어떤 주식 C는 사이클이 있는 산업에 속해 있다면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보정을 하기도 해야 할 것이고 또 어떤 주식 D는 원래 주당 순이익을 5씩 내다가 올해만 일회성 벌금 때문에 주당 순이익이 1로 낮아졌다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내년에는 다시 5로 회귀를 할 수 있는 기업이라면은 지금 주가가 100달러일 때 이제 일회성 벌금 때문에 주당 순이익이 1이 됐다고 PER을 100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요 5로 계산해서 20을 써야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급자가 되기 위해서 배워나가야 하는데 뭐 이론적인 부분은 한번 훑으면 몇 주 걸리지 않는다고 보고요. 그보다는 실전에서 여러 사례 보면서 경험을 쌓고 이런 상대가치 평가를 한 좋은 분석글들을 많이 읽어보면서 감을 잡아나가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크게 봐서 어떤 포인트들을 이제 공부를 하시면 좋은가? 요쪽 기능들은 이제 벨리 라이트는 액세스가 안 되는 뷰이긴 한데 전체 플로우를 한번 보신다고 생각하시고 쭉 보시면은 뭐 예를 들어서 처음에 유사기업은 어떻게 선정하는지 그 다음 유사기업을 선정한 다음에는 내가 제대로 선정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체크포인트들이 있는지 그 다음 이런 재무제표에서 일회성 요인들은 어떻게 보정하는지 또 배수 선택은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는지 그리고 뭐 벤치마크 베타를 설정하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안전마진의 적용, 그 다음 뭐 정성적인 판단 등등 그런 부분들을 차츰 공부해 나가시면서 내가 중급자로 되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막 공부를 하고 또 리서치를 열심히 해서 상대가치 평가를 열심히 막상 딱 해보면 처음에 기대했던 것보다는 이게 끝인가 하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뭔가 내가 막 이렇게 계산하면은 정확히 87.5 같은 구체적인 적정가치를 도출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어떤 부정확한 밴드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게다가 내가 어떤 유사기업을 선택하는지 또 어떤 상대가치 배수를 선택하는지 또 재무제표 일회성 항목에 대해서 내가 어떤 가정을 하고 어떻게 보존을 하는지 등등 결국은 나의 가정과 생각에 따라서 적정가치 값이 전부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건 너무나도 정상적인 상황이고요.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어떤 인사이트와 뷰를 형성했을 때 그것을 적정가치로 변환해주는 것이 이런 가치평가 방법론들이지 가치평가 방법론 그 자체만으로 굉장히 정확한 적정가치를 알려줘서 그걸로 대단한 초과 수익을 내게 해준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결국은 이 앞단에 나의 인사이트와 리서치와 사고 그게 있을 때 그걸 통해서 적정가치를 조금 조금씩 이제 좁혀나가는 그런 합리적인 구간을 좁혀나가는 어떤 과정이 가치평가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평가 후 항상 우리가 안전마진을 고려를 해서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열심히 이렇게 구간을 추정하고 안전마진보다 아래서 이제 매수를 하더라도 어떨 때는 수익을 내고 어떨 때는 또 손실을 낼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이 점을 꼭 명심을 하셔야 합니다. 내가 만약 아무런 컨텍스트 없이 무지성으로 종목을 선택했을 때 주가 지수 대비 초과 이익을 볼 가능성과 초과 손실을 볼 가능성이 50대 50이라고 가정한다면 우리가 공부를 하고 분석을 해서 도달할 수 있는 승률은 52에서 55 거기서 이제 실력 있다 이야기 듣기 시작한 수준까지 가면은 55에서 60% 정도지 막 갑자기 이런 분석했다고 8, 90% 확률로 쪽집게처럼 오를 주식을 매번 맞추는 경지에 다다르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상대가치 평가로 획득할 수 있는 확률적 우위가 55라고 하더라도 거기서 기술적 분석도 해보고 내재가치 평가도 해보고 정성적 리서치도 해보고 다각도에서 이 종목을 이제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그 확률적 우위가 어느 정도는 중첩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무리 다각도에서 중첩하고 하더라도 세상의 불확실성 계속 잔존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독자분이 수능 시험을 봤을 때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작 며칠 문제집 한 권 푼 것 가지고 내 언어 영역 혹은 수리 영역 성적이 엄청나게 높아질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사람 혹은 그렇게 기대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투자의 영역에만 오면 애초에 공부하거나 분석해 본 사람들도 전체 10%도 안 되지만 그 10%조차도 상당수가 고작 하루 이틀 기업에 대해서 찾아보고 간단한 분석을 해본 것 가지고 본인의 투자 결과가 드라마틱하게 달라지기를 기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5강에서 배웠던 구절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실 세계 결과는 반복 시행을 통해 이론적 확률로 수렴한다. 우리가 우리의 투자 인생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확률적 우위를 획득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반복하면서 이 구절에서 표현되는 대수의 법칙을 믿으면서 1년, 2년, 5년, 10년 나가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단순히 투자뿐만 아니고 인간과 사회와 경제와 산업의 흐름까지 배울 수 있으니까 투자 공부가 결코 더덥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50%를 55, 60%로 승률을 조금이나마 높일 수 있다면 그건 정말로 엄청난 일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20번 중에 10번 맞출 것을 11번, 12번 맞춘다고 뭐가 대단하냐 싶겠지만 55%를 연수익률로 환산하면 물론 몇 가지 가정이 필요하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10% 수익률이 14, 18%로 향상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줍니다. 그럼 고작 뭐 4% 차이니까 얼마 안 된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30, 40대에 1억을 모아서 30년간 투자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은퇴할 때 각각 17억, 51억, 143억이 됩니다. 그만큼 오늘의 작은 노력이 쌓이고 쌓여서 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진정으로 보람찬 인생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들 쇼츠만 보고 이런 영상은 조회수가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오히려 좋아. 이 영상을 꾸준히 보시는 그 소수의 저희 월가제 구독자분들은 다수가 쇼츠를 보면 볼수록 시장의 비효율성이 늘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정신승리를 하면서 어쨌든 저는 계속 봐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끝까지 완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주식의 초급자가 중급자로 거듭나기 위한 로드맵의 아웃라인을 간단히 그려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 이제 고급자 이야기를 하면서 가치 투자 쪽 이야기를 마치고 마인드 이야기 몇 편 한 다음에 매크로와 이제 자산 배분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